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 20장에는 19장부터 시작해서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겪은 사건은 입에도 함부로 올리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당혹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기브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위협하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억지로 내어주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그 여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레위인은 그녀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 그것을 열두지파에게 보내는 잔혹한 일을 또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 말씀에는 그 레위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분개한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한 장소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까지 나와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서 얻었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모여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인 보병만, 군인만 4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수많은 회중 앞에서 레위인은 자신이 겪은 억울함,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지금 그 수많은 회중 앞에서 레위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유숙하러 들어갔더니.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자신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과 함께 기브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첩과 어디를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말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일단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불편함을 표현한다거나 그 레위인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술들을 통해서 레위인은 교묘하게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그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은 지금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서 19장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묘사하며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그 기브아의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인은 이 사건을 묘사하며 그 불량배들을 그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자신의 첩이 아니라 레위인 자신이었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은 부각시키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주었던,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자기가 일조했다는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여기서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악행의 책임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는 생략한 채 기브아 사람들을 순수한 악으로, 악인으로 묘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인 척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첩의 몸을 조각내어 이 열두 지파에게 보낸 자신의 엽기적인 행동조차 그는 정당화하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자신이 행한 이 엽기적인 시신을 도망내어 보낸 행동 자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과 음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망령된 일과 음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둔 것, 또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치 물건처럼 자신의 그냥 소유물처럼 자신의 첩을 억지로 그들에게 떠민 것, 그 행동을 한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시신에 대해서 토막내어 그를 보내는 일조차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한 것도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망령된 일, 이런 음행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라고 궤변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레위인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생각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 그는 어떠한 행동도 막힘없이 하고 어떠한 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뒤틀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합니다. 너희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의 방편은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것을 오히려 레위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떠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막힘없이 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자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레위인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두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룬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삶에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진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획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비참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이끄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